예언 속을 통해서, 성경 예언을 통해서 이 얼마 전에 있었던 교황의 장례식을 좀 바라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예언이라는 안경을 쓰고서 교황의 장례식을 보면 새로운 각도로 그 장례식의 일정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참 엄청난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이 교황의 장례식이 있었던 지난 4월 8일 날 정말 happen to be, 정말 우연히도 제가 독일에 있었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제가 독일 형제들을 위해서 집회하고 있었기 때문에 독일 교회 목사님 두 분과 함께 제가 셋이서 앉아서 그날 아침에,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날 아침에 2시간 반 동안 제가 생방송으로 CNN 방송을 통해서 정확하게 그 이 장례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지켜보면서 정말 입을 열고서 다룰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이고 또 얼마나 놀라운 그런 사건이었는지, 성경 예언을, 예언의 안경을 통해서 그걸 보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놀라운 장례식이구나. 아닙니다. 또 하나의 놀라운 장례식이 아니고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장례식이었습니다.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종교 대표들과 모든 국가의 대표들과 왕들이 그곳에 이제 모여와서, 쉽게 표현하자면 왕의 왕을 경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 중의 왕이었지만 사실은 교황이 왕의 왕으로 이 세상에 군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경을 좀 보면서 성경적으로 무엇이 도대체 성취되어가고 있었는지 한번 우리 다시 살펴보도록 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재림교인들에게 이 예언을 이해하고 이 예언의 안목을 통해서 교황의 장례식을 보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왜요? 예수님께 속되시기 때문에. 지금 저희 웹사이트를 통해서 지금 이 비유를 보시는 분들은 특별히 한 가지 아실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생활 가운데서 곧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여러분 생활 가운데서 어떤 것이라도 마음의 문제, 어떤 죄 습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어떤 것이라도 아직 예수님의 얼굴을 공중에서 대할 수 있을 만큼 준비되지 않은 것이 있으면 지금 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명목상의 재림교인들이죠.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공부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큰 충격이 되기를 제가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 예언을 통해서 본 교황의 장례식. 여러분, 천주교의 예언이 있습니다. 천주교의 예언이 있는데 그 천주교의 예언은 850년 전에 아일랜드의 천주교 감독이었던 말라카이 신부가 쓴 교황들에 대한 예언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새로 선출된 베네딕트 16세 교황이 이 말라카이 신부가 쓴 천주교의 이 교황에 대한 예언집을 아주 잘 읽고 아는 사람이고 또한 그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자기 이름을 베네딕트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예언에 의하면 1146년대에 죽은 셀레스틴 2세 교황 이후에 111명의 교황이 앞으로 더 일어날 것이라고 그는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 바오로 2세가 그 110번째 교황이었고 지금 새로 선출된 베네딕트 16세가 그 마지막 111번째 교황입니다. 참 흥미있는 얘기죠. 물론 우리가 천주교회에서 쓴 예언서를 우리가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아는 것은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마귀도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 내려왔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그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지금 이 활동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전적으로 믿진 못한다고 할지라도 큰 참고가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라카이 신부는 111번째 교황, 지금 현재 교황 때에 세상 역사가 마치고 환란이 이르러 온다고 그는 예언을 하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새로 선출된 교황이 자기 이름을 베네딕트라고 불렀습니다. 자기가 교황으로 선출되기 이전에도 만약 내가 교황에 혹시 당선되는 한이 있더라도 나의 이름은 베네딕트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언급한 적이 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베네딕트가 뭡니까? 영어로 베네딕션, 그것은 설교한 다음에 예배 끝난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드리는 기도를 베네딕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세상의 종말의 끝이란 말입니다. 끝이 다 됐단 말입니다. 끝이란 말. 이제 마지막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마지막 교황이라는 뜻에서 베네딕트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얘기인 것으로 우리 재림교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예언서에 의하면 요한 바오로 2세가 태양의 활동을 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의 활동은 태양의 활동이었죠. 여러분, 굉장했죠? 거의 한 27년 동안 그는 온 세계를 누비면서 천주교회를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제가 본 4월 8일 날 그 장례식은 그것은 천주교 미사였어요. 2시간 반 동안의 기가 막힌 미사였습니다. 돈 한 푼 내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생중계 바티칸 대전도 집회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텔레비전 방송을 하지만 우리는 항상 지금 그 에어타임을 공중파 방송을 사기 위해서 시간을 사기 위해서 우리 항상 돈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돈 한 푼 내지 않고 두 시간 반 동안 무료로 온 세상에 천주교에 대해서 대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어떤 교회가 어떤 종교 집단이 그러한 일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또 아나운서와 또한 커멘테이터는 그 하나하나 미사 드리는 집전하는 하나하나 그 순서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황의 장례식 때 죽은 이 시신을 메고 갈 때 참으로 많은 사람들은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산타, 산타, 산타. 그건 뭐냐면 우리가 산타클로스란 말을 할 때도 산타란 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산타란 말을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성자로 빨리 모십시다. 성자로 모십시다. 그런 뜻이에요. 홀리, 홀리, 홀리. 그렇게 군중들이 환호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례식을 통해서 온 세상이 바로 이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모인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봅니다. 2005년도 4월 8일자입니다. 바티칸 광장의 요한 바오로 2세의 장례식 광경이죠.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이 이 세인트 피터스 그 교회의 바실리카 앞에 있는 스퀘어 그 광장입니다. 그날 이 장례식을 참관하기 위해서 몰려온 사람들의 숫자가 순례자들이 약 한 400만 명이 로마시에 몰려왔어요. 그런데 이 광장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은 20만 명밖에 안 됐습니다. 이 주위에 엄청난 사람들이 흩어지셨으면서 큰 스크린 TV를 통해서 이 장례식을 참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은 각 나라의 왕들, 대통령들, 수상들, 정치적인 대표자들입니다. 그 앞에 추기경들 있죠? 이쪽 오른쪽은 완전 추기경들 단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관이 있습니다. 이 관을 또 올리브나무로 만들었어요. 올리브는 누굴 상징합니까, 여러분? 감람나무 아닙니까,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에 높이 들려진 단위에 이것이 이제 상이 있고 바로 여기에서 미사를 집전하고 있었습니다. 이 미사를 집전한 사람이 바로 이 독일에서 온 레징을 추기경이었습니다. 바로 이 레징을 신부가 지금 당선된 지금 현재 교황이 아닙니까? 그 사람이 장례식을 이렇게 치르고 있었는데 아마 요한 바로 이세가 죽기 전에 아마 이 사람을 자기 교황으로 만들려고 하는 아마 그런 움직임이 벗어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콘클라베, 영어로는 콘클레이브라고 부르지만 사실 콘클라베입니다. 이 콘클라베에서 교황을 선출할 때 역사상으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교황을 선출한 선거 가운데 하나였다고 그렇게 이제 보고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엄청나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이제 각국에서 대표자들이 있고 여기 신부단들이 있고 그 다음에 군중들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장례식이 벌어졌는데 이런 엄청난 성경 예언이 성취되었어도 재림교인들은 많이들 그냥 쿨쿨 아직도 잠자고 있고 예수님의 재림이 영원한 세월에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좀 더 가까이 찍은 사진인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여기에 관이 있습니다. 높이 들려진 단상이 있죠. 여기에서 미사가 집전되었습니다. 추기경단이 있고 또 여기 이제 있는 사람들이 각국에서 온 정상들입니다. 또 군중들이 모여있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정말 그 눈물 흘리면서 정말 그 이 콘크리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정말 경건한 천주교인들의 많은 모습을 제가 그 TV 생중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이시여, 화이프 교수 말씀하기를 지금 현재 캐톨릭 교회와 많은 바벨론 교회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들이 몰라서 그렇지 계명을 지키고 있는 재림교인들보다 그들이 알았더라면 훨씬 더 잘 순종하였을 그런 사람들이 그 가운데 많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순종했을 사람들이 그 속에 많이 있다. 그렇게 활동해서 말씀했습니다. 참 심각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보십시오. 추기경들 뒤에 있는 이 각 나라에서 온 정상들, 정치인들을 보십시오. 왕들과 대통령들과 수상들은 그저 하나의 관중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우리 대통령이죠? 부시 대통령과 그 부인. 슈로더, 독일 수상을 여러분께서 보실 수 있죠? 누굽니까? 블레어 총리, 이번에 다시 재선됐죠? 그 부인과 함께. 여러분, 이건 보통 예식이 아닙니다. 온 세상의 왕들이 와서 무릎을 꿇은 참으로 놀라운 예식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예식 가운데서 누가 왔냐면 찰스 황태자가 와서 있는 모습을 찰스 황태자의 모습을 그 CNN이 자주 비춰주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4월 8일 금요일 날은 원래 그 찰스 황태자가 자기가 결혼하기 위해서 예정된 날이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이 그렇게 그 얘기하기를 사실은 5일장을 하지 않고 7일장을 한 이유는 그날 찰스 황태자가 결혼하는 그날에 일부러 한 이유는 사람들이 그날 어떻게 해요? 찰스 황태자가 결혼하는 날을 연기하고 옴으로 온 세상에 왕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자가 누구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어떤 계획이 뒤에 숨어 있을 수가 있다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굉장히 아주 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이렇게 각국의 정상들이 모여서, 여기 보세요. 이게 부시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이 지금 대화하고 있죠? 여러분, 이들도 그저 하나의 관중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한마디의 장례사를 못했습니다. 완전히 미사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 레징어, 지금 현재 당선된 이 새로운 교황인데 이 교황이 이런 옷을 입고 이 앞에 금잔이 있습니까? 금잔을 놓고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각국 왕들과 종교 대표자들이 모인 앞에서 금잔을 들고서 그 안에 있는 세상을 취하게 만드는 포도주로 사람들과 함께 음행을 범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을 말하기를 만국의 왕들과 백성들과 함께 백성들이 이 음료와 함께 음행을 행한다고 설명했고 또한 이 진노의 포도주로 온 백성들이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취하면 어떻습니까? 취하고 나면 사리 판단을 못하죠. 이성이 없어요. 비틀거립니다. 그냥 따라가요. 판단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오류와 잘못된 복음과 가르침 때문에 온 세상이 취해서 자기들이 무엇 하는지도 모르고 다 와서 경배하는 이 놀라운 예식은 정말 요한계시록 17장에 있는 예언의 정말 성취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 관을 여러분 올리브 관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M자가 있죠. 특별히 이 M자를 자기 관 위에 써놔달라고 그가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M자는 뭐의 약자겠어요? 성모 마리아, 메리, 마리아의 약자입니다. 메리. 그리고 이 빨간 책 위에 뚜껑에도 M자라는 금박이 글을 거기에 써 놓았습니다. 여기에 원래 이제 그 빨간 책인데 바람이 불어서 아까 이렇게 좀 흩날린 것입니다. 그때 이 바람이 불어서 이 책갈피가 막 휘날리자 그때 아나운서는 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영을 보내서 책을 들치면서 증거를 보여주는 걸 보십시오. 그런 언급을 한 번에 들었습니다. CNN 아나운서가 그걸 보면서 여러분이 온 세상이 취해 있었어요. 이 장소에서. 또 놀라운 것은 말이죠. 이 관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 러시아에서 온 동방정교의 대사제와 그 대표들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싸웠습니다. 같이 협력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같이 종교연합운동에 같이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이 두 교회가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례식 때 이 동방정교의 희랍정교의 대표자들이 와서 이 의식에 참여해서 이 향을 그 옆에 향로를 가지고 돌면서 향연을 뿌리면서 거기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보세요. 여기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 관을 메고서 장례식이 끝난 다음에 이제 이것을 가지고 바실리카 그 건물 안으로 성 베드로 성당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에 따라 들어가는데 여러분 천주교의 십자가와 우리 개신교의 십자가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로마 교회의 십자가는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을 아직도 저렇게 걸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신교의 십자가는 거의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피 흘리심 그 자체가 우리 속에 계속적으로 구원을 준다고 믿기 때문에 미사는 무엇입니까? 포도주를 마시고 그 떡을 받아 먹을 때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피를 우리 속에 받아들임으로 내 속에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것이 천주교의 미사 아닙니까? 화체설이에요. Transubstantiation. 화체설. 실제로 떡과 그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의 피와 몸이 된다고 믿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게 미사입니다. 전혀 우리의 성반전 예식과 전혀 다른 예식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관을 이렇게 넣고서 이것을 바실리카 안에 데려가서 그 지하실에 놓았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줄을 서서 이것을 또 이제 보면서 자기의 그 이 기도할 때 묵주를 갖다 거기 갖다 대달라고 부탁을 해서 거기 대었다 가져온 것은 마치 큰 보물을 소유한 양 사람들이 들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그 생방송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무엇이라? 큰 성이라 하더라. 큰 성은 영어로 Great City, 큰 도시라 하더라. 바티칸은 하나의 도시국가 아니에요? 무엇하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요한계시록 17장 18절 얼마나 정확한 얘기입니까? 이 한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이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7장의 예언이 이런 식으로 놀랍게 우리 눈앞에서 성취되어서 펼쳐진 것을 이번 기회에 보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 2절 4절 보세요.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또 그 여자는 무슨 빛과 자주빛과 또 무슨 빛옷을 붉은빛옷을 입고 무엇과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음녀가 입는 옷이 자주빛과 붉은빛 옷이고 금으로 장식을 했습니다. 또 금잔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보십시다. 이번에 새로 선출된 이제 이번에 그 베네딕트 16세 교황입니다. 보십시다. 그가 입은 옷의 색깔이 무슨 색깔입니까? 붉은색이죠? 맞죠? 영어로 scarlet, 붉은색이에요. 그 옆에 있는 도와주는 추기경들이 입은 옷 색깔이 무슨 색깔입니까? 자주색이죠? purple. 정확하죠? 그 다음에 그의 옷에 무엇으로 지금 단장되어 있습니까? 금으로 단장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한 가지 사진과 픽처리 우리에게 얼마나 큰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렇게 해도 재림교인들이 보고서 깨어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어떤 증거를 주셔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요한계시록 17장에 교황이 음녀다. 그걸 누가 몰라요? 다 알아요. 우리가 다 아는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교황 그 음녀에 대한 심판을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17장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음녀를 심판하시기 시작하는 때에 우리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교황이 들고 있는 금잔은 온 세상을 취하게 만드는 바벨론의 잘못된 오류의 가르침인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황이 죽은 다음에 장례식 이후에 컨클라베가 시작되었습니다. 추기경들이 모여서 이제 투표했죠. 투표해서 이제 아직 안 뽑혔을 때는 까만 연기가 올라가고 이제 그 교황을 선출했으면 3분의 2의 투표를 받아서 선출되었으면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드디어 하얀 연기가 올라갔습니다. 이제 베네딕트 16세가 새로 교황으로 이제 당선되었습니다. 선출되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환호하는 것을 보십시오. 이번 이 사건은 이제 이렇게 교황의 장례식부터 시작해서 선출될 때까지 한 일주일 동안 온 세상의 각종 신문들과 TV와 라디오 방송들은 이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새 교황 베네딕트 16세 말이죠. 독일의 레징어 추기경인데 이 요한 바오로 2세가 이 레징어 신부를 갖다가 Congregation for the Doctrine of the Faith 믿음, 신조의 그 모임, 신조를 그 로마 교회의 믿음에 대한 교리를 선정하는 모임의 헤드로, 책임자로 그를 임명했었어요. 근데 이 Congregation for the Doctrine of the Faith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종교 재판부입니다. The Inquisition. Inquisition 종교 재판부의 이름을 요즘에 아름답게 새로 꾸몄어요. 그 이름을 Congregation for the Doctrine of the Faith. 같은 거예요. 여러분, 바티칸이 얼마나 배짱이 좋은지 요즘에 와서 옛날에 그 종교 재판부를 다시 열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다고 말해요. 그리고 레징어 신부를 그 헤드로 앉혀놓았습니다. 저와 함께 그 생중계를 보고 있던 두 독일계 목사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우리 독일 사람이지만 참으로 두려운 존재입니다. 왜? 로마 천주교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보수적인 사람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분이 이 종교, 재판부, 인퀴지션, 이 부의 책임자가 된 다음부터 계속해서 언급한 것은 우리는 이 교회에서 이제 이단자들과 또한 항거하는 자들 위해서 어떻게 합당하게 그들에게 벌칙을 주고 그들을 이제 처벌해야 할 것에 대해서 정확한 우리 조항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말아놨다. 예언의 시인 98페이지에 I was pointed to the remnant on the earth. 나는 마지막 시대에 있는 지구에 남은 무리들에게 집중되었다. The angel said to them,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Will ye shun the seven last place? 그대들이 일곱 재앙을 피하려고 하는가? If so, 그렇다면, you must die that ye may live. 그대들이 살기 위해서 그대들은 죽어야 된다. 그랬어요. 죽어야 된다. 우리 자신과 죄에 대해서, 사상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고 말했어요. Get ready, get ready, get ready. 준비하라, 준비하라, 준비하라. He must have a greater preparation than he now have. 그대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더 큰 놀라운 준비를 그대들이 하여야만 한다. 그렇게 화이트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천사가 얘기한 것을 화이트님이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미국의 동남부, 우리가 살고 있는 조지아는 물론이고 미국의 동남부주에 많은 이런 공공 건물이나 아니면 개인 집에 이렇게 십계명의 피켓을 꼽아놓은 것을 우리가 계속 지금 보고 다니죠. Ten Commandments, 십계명. 근데 이 십계명의 그 네 번째 계명인 Remember the Sabbath day to keep it holy,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런 네 번째 계명까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물론 그들은 이것은 일요일 준수를 말하는 것이죠. 지금 계명을 지키는 운동이 미국에서 얼마나 분주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죠? 저는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바로 이 지역에 있는 이 시골 지역에 있는 목사들 연합회에서 저한테 와서 이 회에 참석해서 이렇게 계명을 높인 운동에 참석해달라고 하는 그런 호소 편지를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목사들 연합회에서 제가 받고 있습니다. 이런 시골 지역에서도 여러분, 이 우리 조지 부시 대통령이 그가 재선된 다음에 크리스천 코올리션, 기독교 연합 세력의 지도자들 앞에서 그가 말하기를 What can I do for you? 내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무엇을 해줄까요? 그렇게 말하면서 당신들의 도움으로 내가 재선된 것을 압니다. What can I do for you? 하면서 말하기를 내가 당신들에게 당신들이 내 두 번째 기간 이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에 당신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내가 칼 로브시를 빌려줄 수 있는데 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칼 로브시는 정략가입니다. 정치 정략가예요. 그 사람이 바로 이 부시 대통령을 텍사스 주지사로 그리고 첫 번째 미국의 대통령으로 또다시 재선될 수 있도록 도와준 바로 그 사람, 그 장본인이 칼 로브스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섯째 인시대 살고 있죠? 그렇죠? 좀 보십시다. 계시록 6장 12절부터 17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오매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 계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소리하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여섯째 인이죠. 여러분 우린 일곱째 나팔시대에 살고 일곱째 교회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린 인으로 따지면 우리가 여섯째 인시대에 살고 있고 우리가 여섯째 인에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인 해석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자, 이 여섯째 인은 어떻게 디자인되어 있느냐면 우리를 깨우기 위해서 디자인되어 있어요. 화이트에서 말씀하기를 우리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예언서를 연구해야 된다. 그것을 연구하면 교회에 부흥이 올 것이라 했어요. 왜 예언 연구가 우리에게 부흥을 줍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어느 시대쯤 와 있으며 또 앞으로 어떤 일이 곧 생길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부흥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깨우게 해요. 그래서 예언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섯째 인은 보면 그 마태복음 24장에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큰 환란 이후에 즉시로 해가 어두워지며 이렇게 해서 1260년 동안의 중세기에 큰 환란이 있은 다음에 이르러올 천연재해의 그 현상의 순서적인 계단을 설명하셨어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여섯째 인이에요. 제일 먼저 뭡니까? 큰 지진이 나며 이 다시 말해서 중세계 환란, 대환란이 끝나면서 제일 먼저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말세가 되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여섯째 인이 된 것을 알리기 위해서 큰 지진이 생겼어요. 1755년 11월 1일자에 포르투갈의 리스본의 대지진입니다. 여러분 그전까지 지진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근데 이 지진이 왜 중요합니까? 그때까지 있었던 지진보다는 훨씬 큰 놀라운 지진이었기 때문에 어떤 기간이 시작된다고 우리에게 알려는 경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두 번째,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해가 어두워지는 것이에요. 1780년도 5월 19일자에 암흑일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한 10시 반부터 해가 떠올라서 환해서 다른 날과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오전 10시 반부터 갑자기 이렇게 밝던 그 날이 이렇게 칠흑처럼 깜깜하게 갑자기 변했습니다.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커넥티컷에서 회의하고 있다. 그들이 가슴을 치면서 촛불을 켜고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온 모양이다. 그들이 참으로 놀라면서 집으로 돌아갔고 새들이 둥우리로 돌아갔고 외양간으로 소들이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에 떠오른 달은 핏빛처럼 붉었습니다. 정확하게 여러분 이 여섯째 인에 말씀하신 순서대로 천연재해와 천연적인 현상이 정확하게 한 계단 한 계단 성취되어 갔습니다. 1833년도 11월 11일자에 유성우가 있었습니다. 마치 하늘에는 모든 유성우가 별들이 전부 다 하늘 중앙에 모였다가 순식간에 다 떨어지는 것처럼 한 시간에 약 한 20만 개씩의 유성우가 떨어졌습니다. 엄청난 별의 떨어짐을 이제 우리 인류가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미국의 동북구죠. 자 보십시오.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하늘이 종이축처럼 말려가고 그랬어요. 아주 순서적으로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보세요. 제일 먼저 지진. 그렇죠? 그 다음에 해가 어두워지는 것. 그 다음에 달이 핏빛처럼 변하는 것. 그 다음에 별들이 떨어지는 것. 그 다음 무엇입니까? 하늘이 종이축처럼 말려 떠나가는 것. 여러분 좀 물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둘째 날에 무엇을 창조했습니까? 둘째 날에. 예? 궁창. 그렇죠? 궁창. 궁창이 뭡니까? 물론 궁창은 대기권이에요. 공기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정말 궁창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궁창. 여러분 창세기 1장 6절 7절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사실은 둘째 날에 만드신 것은 궁창인데 궁창 위에 있는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말이죠. 무엇이 궁창이냐 하는 것이에요. 궁창과 그 위의 물과 그 아래의 물을 만드셨는데 궁창은 영어로 the firmament 그렇죠? 근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우리가 보면 그것은 히브리 말로 레키아예요. 레키아. 이 레키아란 말은 그 뜻은 쳐서 망치로 쳐서 때려서 만든 얇은 금속 막, 금속 씨앗 같은 그런 막을 말하는 것이에요. 금속 얇은 판. 참 흥미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아시려면 저 킬린 텍사스에 있는 창조 박물관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거기 이제 창조를 믿는 과학자들의 기사 한번 읽어보세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얇은 어떤 막을 만드신 거예요. 투명한 유리 같은 플라스틱 같은 그것을 이 지구 주위에 두르신 거예요. 그 위에 수증기 같은 물을 두시고 그 밑에 또 물을 두셨어요. 근데 노아 홍수 때 그 위에 물이 다 쏟아져서 내려왔기 때문에 홍수가 된 것이죠. 땅에 있는 물들이 또 터져 올라왔고 지하수들이. 그런데 1960년도 초기에 말이죠. 미국에 있는 과학자들이, 물리학자들이 수소폭탄을 만들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수소를 갖다가 그들이 압축하다 보니까 수소가 얇은 투명한 어떤 금속 막 같은 탄탄한 막이 되는 것을 그들이 발견했어요. 딱딱한 어른 금속판 같은 것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궁창, 쫄보면 아주 얇은 막을 이 지구로 두르셨어요. 그래서 아주 온화한 온상 효과를 통해서 지구가 따뜻했고 또한 우주의 해로운 그런 섬들이 올 수 없었고 또한 지구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창조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노아 홍수 때 그것이 뚫어져서 물이 다 내려왔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펄먼먼트, 원래 창조하실 때 두신 그 궁창 대신에 다른 막을 주셨는데 아마 그것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오존층 같습니다. 제 생각에. 나중에 예수께서 오신 다음에 우리가 직접 좀 물어보십시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아주 친절하게 다 과학적으로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짐작할 수밖에 없어요. 오존층을 주셨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여러분 계속 이렇게 정확하게 순서적으로 나갔기 때문에 지진 다음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해가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달빛이 피빛처럼 변하고 그 다음에 별들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별들이 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늘이 궁창이 어떻게 해요? 예? 두루마리 책처럼 우리에게 떠나가고 그래서 여러분 1833년도에 별들이 떨어진 이후부터 1800년도 중반부터 무슨 혁명이? 산업혁명과 기계 발명으로 사람들이 석유를 캐내어서 태우기 시작함으로 오존층을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페트롤리엄, 퓨얼, 기름, 석유, 그게 뭐예요? 옛날 노아 홍수의 결과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가 아니에요. 그걸 사람들이 캐내어서 태우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 가스가, 특별히 CO2가, 탄산가스가 올라가서 오존층을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늘이 어떤 의미에서 그때부터 서서히 두루마리처럼, 여러분 두루마리 책이 어떻습니까? 두꺼워요? 얇아요? 얇죠? 얇은 것이 이 말려서 떠나는 것처럼 이 지구에서 점점 떠나기 시작하는 광경을 우리가 보기 시작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지금 하늘이 종이축처럼 말려서 떠나기 시작한 것이 사실일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2002년도에 찍은 사진입니다. 2002년도에 이 지구 주위에 있는 오존층이 많이 뚫렸어요. 이 파란색 부분이 바로 뚫린 구멍이에요. 이렇게 크게 뚫려 있었어요. 2000년도, 2002년도에. 지금은 이렇게 커졌어요. 이거 보세요. 이 푸른 것들이 오존층이 엄청나게 지금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온 세계에서 각 곳마다, 각 방향마다 엄청나게 이상한 그런 일기의 변화와 천연재해들이 속속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는 단계가 뭐예요? 산들과 섬들이 제다리에서 옮겨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예언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완전히 다 성취될 것을 압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께서 오실 때 산들이 다 무너지고 섬들이 전부 다 제자리에서 움직이고 다 바다에 빠져버리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시작되는 그 부분에 이미 우리가 들어섰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시작되는 첫 부분에 들어섰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남아시아에 있던 수나미예요. 지난번 지진과 해일입니다. 엄청난 일이었죠. 9.0의 리크터 스케일 그 지진 때문에 수마트라 섬 옆에 있는 인도네시아 옆에 있는 수마트라 섬 옆에 있는 그 지진대에서 이 대양 밑바닥에 있는 한쪽 그 땅이 말이죠. 그냥 튀어 올라왔어요. 튀어 올라와서 이쪽으로 그냥 대양의 물을 쳐버렸어요. 갑자기 뛰어 오르면서 쳐버리니까 이 물이 물 전체가 움직인 건 아니지만 물에 있는 윗부 물에는 진동과 그 위에는 파도가 움직였어요. 움직이는 속도가 600마일, 비행기 가는 속도로 움직였어요. 움직여서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것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섬들이 움직였어요. 어떤 섬들은 진짜로 옮겨갔어요. 그러므로 지금 그쪽에 인도네시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많은 지금 좀 타운들과 마을들이 그 해류에서 씻겨 내려가 버렸기 때문에 종족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섬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지도를 다시 새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어떻게 해요? 여섯째 인에 있는 예수께서 오시기 직전에 있는 모든 천연계의 징조들이 한 단계 한 단계 정확하게 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 형편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섯째 인의 제일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참 엄청난 재난들이었죠? 지금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한 것입니다. 한 마을이 물로 완전히 잠겨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보십시오. 어떤 마을은 완전히 황폐되버렸습니다. 이 마을은 전부 다 완전히 쓸려갔는데 여기는 템플 하나만 남아있어요. 아, 참 생각만 해도 끔찍한 그런 광경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다시 말해서 이러한 일이 있은 그 직후에 요 다음에 올 단계는 뭔지 아세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 기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다시 말해서 이것이 요 다음에 올 단계예요. 이건 무엇입니까? 그들이 차라리 우리가 산과 바위가 무너질 때 우리가 차라리 그때 천연재해 때 우리가 깔려서 죽어버렸을 것을, 그것이 훨씬 나았을 것을, 지금이 더 힘들다. 예수의 재림의 광경에서 있으면 얼굴 보는 것이 더 무섭고 떨린다. 그 말이에요. 차라리 옛날에 천연재해 때 죽었으면 더 나았을 것을 그렇게 말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으로 돌아가서 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십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지금 우리가 여섯째 인을 좀 말하고 있죠? 근데 다섯째 인을 보십시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가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리.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말씀하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다섯째 인에서 부르짖는 영혼들은 상징이죠. 물론 이 사람들은 중세기 때 큰 환난과 핍박 동안에 순교당해 죽은 사람들 말합니다. 그 영혼들이 주님 빨리 심판해 주십시오, 억울합니다 라고 부르짖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그들에게 흰옷을 입혀주시면서 의로 그들을 인쳐주시면서 하신 얘기가 조금만 좀 참으라, 좀 땅속에서 쉬고 있으라, 언제까지 너희 형제들이 앞으로 너희처럼 순교당하고 죽임을 당해서 그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 좀 참고 있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순교가 언제 오겠습니까, 여러분? 다섯째 인 때 순교자들의 부르짖음이 쓴 다음에 여섯째 인이 와요. 그것은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떠한 징조가 성취된 다음에 여섯째 인 맨 마지막 끝에 무엇이 와요? 또 다른 순교가 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문맥을 자세히 보세요. 요한계시록 6장. 그렇게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언제 순교가 올 것인가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4장 13절과 14절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셋째 천사의 기별이 끝나면서 12절에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들은 하나님의 무엇과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말씀한 그 셋째 천사의 결론이 난 다음에 곧 바로 다음 절인 13절과 14절을 말씀하기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언제부터 죽는 자들? 자금 이후로. 무슨 말이에요? 셋째 천사의 큰 소리 외침이 생기는 그 이후부터 죽는 자들은 복이 있어요. 왜? 그들은 순교당한 사람들인데 그들은 마지막 큰 소리 외침을 온 세상에 그 파급을 내기 위해서 그들이 죽습니다. 그 순교자들의 죽음 때문에 온 세상에 마지막 현대 진리에 관심을 모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죽음이 다섯째 인에서 중세기 때 핍박당해서 죽은 순교자들의 숫자를 더 채우게 될 때, 그때 예수께서 재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똑같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다섯째 인의 순교자들의 내용과 여기 요한계시록 13장 14장 13절 14절 내용과 너무나 흡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들이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예수님이시죠. 그 머리에는 금 면리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일요일 휴업령이 난 다음에 큰 무리가 순교당한 다음에 드디어 이 세상에 큰 추수가 생기는 것입니다. 큰 소리 외침과 늦음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큰 추수가 생기는 것을 우리가 예언서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마라나타 199페이지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두 군대가 서로 분명히 서서 분리된 입장에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이 분리는 너무나 분명해서 will be so marked 분명해서 that many who shall be convinced of truth 진리의 확신을 갖게 되는 많은 사람들은 will come on the side of God's commandment keeping people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편에 오게 될 것이다. 어영부영 사는 명목적인 재림교인들과 진짜 재림교인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진리를 위해서 죽음을 목숨 바치는 사람들과 사이가 너무 분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때 사람들이 진리로 올 것이다. 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진리로 오지 못해요? 그 사이의 금이 분명히 그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요. 이 사이의 금이 분명히 그어질 때 많은 사람들이 계명을 지키는 주의 백성들 쪽으로 사람들이 오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그때 when this grand work is to take place 이 놀라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날 때 in the battle 이 투쟁 가운데서 말이죠. prior to the last closing conflict 마지막 끝나는 투쟁 바로 직전에 many will be imprisoned 많은 사람들이 투옥될 것이고 and many will flee for their lives from cities and towns 자기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시와 졸락들을 떠날 것이며 and many will be 뭐라 그랬어요? martyrs for Christ's sake in standing in defense of the truth 진리를 방어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많은 자들이 순교자들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섯째 인에서 순교자들이 부르짖죠. 언제 우리를 신원하고 심판을 끝내주시겠습니까? 주님이시여 억울합니다 할 때 예수님께서 잠깐 쉬어라.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 옷을 주시면서 잠깐만 쉬어 있으라. 너희의 행한 것이 따른다 이제. 이제 앞으로 너희의 형제들도 너희같이 죽음을 당해서 그 숫자를 채울 때까지 조금만 좀 기다려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제 곧 앞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14만 4천에 대해서만 생각해요. 살아서 승천한 자들. 그러나 많은 자들이 순교당하게 될 것입니다. 마라나타 98페이지에 나는 마지막 지구에 남은 무리들을 집중하게 되었다. 그 천사가 그들에게 말했다. 그대들은 마지막 일곱 재앙을 피하려고 하는가? 그렇다면 그들은 살기 위해서 죽어야 한다. 그대들은 살기 위해서 죽어야 한다. 준비하라, 준비하라, 준비하라. 그대들은 그대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더 커다란 준비를 하여야만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속도 오십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오실 때 전 제가 예수님의 재림의 그림 가운데서 제가 이 그림을 제일 좋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오셔서 영광의 구름을 타고 천사의 호일 가지고 이 공중에 서 계신 그 그림도 참 좋지만은 예수님께서 저 은하계 정말 오리온 성자의 중간에 뚫린 구멍을 통해서 여러분 여러분 초기 문제 있죠? 우린 예언의 신이 있기 때문에 이미 알죠. 저기 오리온 성전의 중간에 진짜 구멍이 있습니다. 진짜 블랙홀이 있어요. 여러분 화이트께서 이 말씀을 했을 때 많은 과학자들이 정말 웃으면서 조롱했습니다. 참 무식한 여자가 별 얘기를 다 한다고. 그러나 그분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왜? 그분은 계시 가운데 것을 보았기 때문에. 실제로 오리온 성자 중간에 놀라운 구멍이 이쪽 은하계에서 저쪽 은하계로 가는 놀라운 그런 터널이 있는 것을 과학자들이 발견하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도대체 저 배우지 못한 영이 저것을 어떻게 알았는가 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이건 사실입니다. 그 구멍을 통해서 예수께서 천천만만 천사와 함께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여기 예수님께서 여기 영광의 구름을 타고 계시죠. 그때 천천만만의 천사가 서로 앞다투어서 우리를 만나보기 위해서 발돋움하면서 이 땅에 몰려올 때 이 놀라운 재림의 행진이 이 지구로 가까이 올 때 여러분은 어디 계실 겁니까? 여러분 이 비디오를 보시는 여러분들은 어디 계실 겁니까? 여러분 무엇하고 계실 겁니까? 지금 때가 다 되었습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지금 여섯째 인의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요 다음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성경의 예언의 말씀은 너무나 정확하게 성취되어 왔고 또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예언의 사실을 깨닫고 우리 마음 가운데 부흥함을 주시고 준비케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저희를 오래 참아주신 것을 감사하며 또 저에게 예언의 성취를 알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해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사용하시고 통해서 저희를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졸지 않게 해주시고 늘 경성케 해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고 저희 속에 성령님을 많이 보내주심으로 세상과 죄와 마귀를 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세상에서 더 이상 오래 머물러 있기를 우리가 원치 않습니다. 속히 오셔서 저희를 구속하여 데려가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일빛 예배 설교는 삶을 소중히 여기고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으며 정직한 양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언제나 진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주변 가족들이나 친지들 중에 말씀을 사모하고 순결한 신앙을 갖기 소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생애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원하시는 분들의 가정으로 직접 배달되는 생애빛 예배 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비디오와 오디오 카세트 테이프로 제작되었습니다. 생애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번으로 전화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생애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비디오, 오디오 카세트 테이프,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애 빛에서 이루어지는 선교 사업을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누어서 소개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생애 빛은 가정과 건강과 참된 신앙을 소개하는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을 매달 발간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진리들에 대하여 매달 깊이 있게 다루는 최고의 신앙지입니다. 둘째로 생애 빛은 미국과 캐나다의 주요 도시에서 텔레비전 선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애 빛 선교 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생애 빛에서는 우편 통신을 통하여 평신도들의 성경 연구를 도와드리는 성경 통신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체계 있게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 연구 단기 코스와 요한계시록 연구 과목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및 모든 비용이 무료인 생애빛 성경 연구 과정을 통하여 복음과 예언 문제를 가장 쉽고 체계 있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생애빛은 예언 연구를 위하여 특별하게 제작된 비디오 시리즈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해설해 드리는 예언 연구 비디오 시리즈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성경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복음과 비밀이 담겨져 있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비디오 시리즈를 신청하셔서 새로운 영적 부흥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로 생애 빛은 생애의 빛 원장이신 강병국 목사님의 예배 설교가 담겨져 있는 비디오와 오디오 카세트 테이프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생애의 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생애의 빛으로 연락하셔서 신청하여 주시면 됩니다. 끝으로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비디오 테이프와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의 빛 선교 교재들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테이프 있으시면 무료 전화번호 1-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